지난번에는 고린전서 7장 1절부터 11절에서 결혼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위해서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독하는 고린전서 7장 12절부터 40절에 독신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그 전서에 대한 그 편지의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가 그게 18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그 그리스 지역에 그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이 편지를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한어를 사용하신 분들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3절에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무슨 뜻인가가 첫째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 질문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무슨 뜻인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38절에서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왜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12절에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만일 결혼한 자들이나 그 다른 그 경우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자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고 믿지 않은 자들끼리 그 결혼하는 것을 주님 원치 않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르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의를 위하는 거지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 그런 저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게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은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또 거꾸로 보듯이 남편이 믿지 않은 경우도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14절에 있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복음을 전도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이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믿는 남편에 의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를 깨끗이 못하니 이렇게 이제 거룩하.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 부모의 그 기독교적인 그와 영향이 있으면 자녀도 구원받을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결혼은 배우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영구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쫙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시라. 그래서 주님 안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통하게 되면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전제에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살아라.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하나의 그 외의 규정을 하나 예수님 말씀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지라. 음행한 연구 없이 여자를 버리는데 그리고 그 버린 여자는 장가가면 그 남자도 가늠한 거라. 그래서 어떤 음행한 경우에 하여튼 극별히 예외 규정으로 맞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체적인 주된 목적은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는 이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내된 자들이 이와 자기 남편에 순복하라. 이는 꼭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모마치 않고 도를 순종치 않는다. 주님이 도를 순종치 않고 남편이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행동을 보고 남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도록 한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래서는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는 아내 또는 믿는 남편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 자기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와 같은 자기의 그 결정권에 따라서 선택권에 따라서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기회를 준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기독교 양육하면은 걔들이 그것을 듣고 받으느냐 안 받으느냐 그런 기회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형제 자매라는 것은 믿는 자죠. 믿는 남편이나 자매나 믿는 아내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나니라. 만약 믿지 않은 자가 계속 이혼하자 이러면은 계속 한몸 이루도록 노력하지만, 화평을 노력하지만 안 되면 그냥 갈리게 하라. 거기에 구속받는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지 않은 자는 결국 사단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습구나. 그러나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몸 이루고 주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16절에 아내단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 저 불신한 남편을 하죠. 구원, 바로 아내의 그 행실을 통해 믿지 않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줄 어찌 알고, 남편된 자여 내가 너 아내, 불신자 아내가 그 믿는 남편을 통하여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세요? 구원을 하고 안 한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관이죠. 그럼 우리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므로 그들을 영접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불신자가 마음을 열도록 허락하시면 영접해서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눠주신 대로.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그 믿음 분량대로 하나님 따라가라. 자기가 믿는 남편이, 믿지 않은 아내가 있으면 그 분량대로 주님을 향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내 그걸 보고 예수 영접에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믿는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을 보고 아내가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게 되면 또 그걸 보고 남편이 주를 영접하게 된다. 믿는 분량대로 해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할례자, 여기서 할례와 무할례자 나왔는데, 이거는 그 유대인 그 기독교인이나 또는 무할례자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그런 있으면은 그 받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 기독교인이 할례 받지 않도록 노력도 하지만 있는 대로 부름을 대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돼 오직 하나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 주신 명령.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주어지는 그 아브라함 후손과 아브라함에 그 속한 모든 종들이, 남자들 태어나건 뒤에 8일 만에 그 할례를 하라는 하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유대인 종속성자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이런 의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육이 죽을 때, 그것이 바로 할례에 해당되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죽음이 같이 죽기 때문에 옛날에 죽고 새로운 몸에 세워놨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의 삶, 성령에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의미에, 즉 영적인 의미에 그 할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석되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그렇게 전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에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양 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포경 수술이죠. 8일만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되도록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의 자손이 아니요 어떤 사람 돈으로 산 자, 노예도 마찬가지죠.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일 만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고장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즉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어. 즉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인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 뒤에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보면 할례의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요구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 야고보가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도려는 자들 괴롭게 말라. 할례 받는 이런 게 괴롭게 하는 거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주인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대인이 요구하는 할례 같은 것을 괴롭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그 할례의 의미가 해석됐는데 로마 4장 9절 11절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이 행복이 할례자이뇨 혹 무할례자이겠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료 여기셨다 하는가. 이거는 믿음을 의료 여기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이 저렇게 망할 거라. 그때는 후손이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믿었다. 믿음 때문에 의료 믿었다. 나중에 100살이 되었어야 이삭을 가졌지만 그런 일을 어떻게 여기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시간이라 무할례. 무할례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를 여겼다 하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르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합니다. 그게 무할례자일 때 이와 같이 할례에 대한 언약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의미에서는 그 할례에 대한 그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봅시다. 보라 나 바울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육체적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은 구원을 받을 그 조건으로 할례를 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100%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정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냐. 할례를 한다는 건 율법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구원을 받는 행위로. 너 단지 믿음이죠. 믿음에 의해서 행동은 그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그 명령을 지키게 할 따름이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 떨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요구한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죽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이 다 죽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하나의 그 할례와 그 비교했습니다.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 믿음 주어진 대로 지내라. 21절에 봅시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 종이란 것이 당시에는 종이 있고 또 주인이 있고 돈 주고 사고 파는 종이죠.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잘하지 사용하. 자기가 종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유하게 했으면 그리스도 인도함에 자유롭게 살아 이 얘기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은 자유자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그게 주인이 우리 종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은 진리신 예수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는 자유자다는 거죠. 또 얘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여기 자유자라는 것은 자기가 노예가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자기가 자유로 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그리스도의 그 따라서 가야 되고 방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유자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인을 뜻하는데, 로마 6장 18, 죄에게 해방되고 또는 죄에서 자유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값으로 주님이 샀으니까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그래 사람이 종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이 종이죠. 영원한 것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종이면 종의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 몸이니까 그리스도에 따라 살고, 또 자유한 몸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의의 종이 있다 그리스도에 따라 살고, 그 있는 대로 그렇게 급하게 뭐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있는 대로.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 특별한 그 명령을 준 게 없으니 주의 자비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니, 주님의 자비함을 받아 죄를 용서하는 그런 바른 자로서 주님 충성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의견을 구하는데,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 로마의 그 황제의 핍박이 곧 다가와서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들이 죽을 때가 다가와 순교할 때가 다가와서 이리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처녀였으면 결혼을 하려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왜? 그냥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했다. 내가 아내에게 매년이냐, 지금 뭐 결혼해갖고 아내하고 같이 살게 하면 한몸이 아니기 때문에, 한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매년이냐, 아내 도망가기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이느냐 만약 독신이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내라. 주님 포카사라는 그것을 이 문맥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나이는 어느 것 육신의 고난이 있다.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남편을 기뻐할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주님을 100% 향한 것에 대해서 나뉘죠.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라.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때가 단축했다. 곧 임박한 환란이 다가왔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처럼. 안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안에 너무. 그러니까 그 이상 하지 말고 단지 주님을 계속 포커스하고 주님을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아내를 대한 그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너무 슬퍼가지고 슬픈 것에 너무 빠지지 말라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시면 너무 기뻐 거기는 빠져가지고 자아도취되지 말라 이거죠.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선물 너무 자아도취돼갖고 하나님의 그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경우, 그러지 말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장사하고 이런 자들은 거기 너무 얽매지 말라.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거야. 물건을 쓰는 자는 물건을 자꾸 쓰려고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라 이거죠. 세상에 이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느님 향해 가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믿음 자체에 그 만드는 자는 주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즐거움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되는 그것을 보고 현재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그거를 향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현재 하드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가볍게 하라. 그거는 아직 주님이 주어지면 주어진다는 거죠. 32절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라. 그래서 장가가지 않는 자, 독신자니까 관심거리가 오직 주에게만, 그래서 어떤 이생에 대한 그런 관심거리가 없죠. 아내에 대한 관심, 장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그 관심거리가 없죠. 독신이다.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세상 일이죠.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독신하는 게 좋다.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시집가지 않는 자 처녀들은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고, 만약 결혼한 자 나누어지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아내를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너무 지나치지 말도록 하나님 포커스를 하는데 최선 다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렇게 독신하는 너의 유익함, 주를 향한 그 유익함, 영적 유익함이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뇨함이 없이 주를 섬기거나, 분뇨함 없이 단순하게 한쪽으로 주를 섬기거나 합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갔다, 결혼을 할지라도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지는 것이 아니니 혼인케 하라. 홍기가 지내서 급하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해라.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집 보내도 되고 또 안 가도 되고,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한 것이다. 처녀로 딸을 머물러 두기다. 독신 살게 한 것도 잘한 거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 즉 것이니라. 왜 그러냐? 바로 마음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시집까지 안 하면 오직 남는 게 주님만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혼자 있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영혼을 주님께 풀 디보션, 풀 커미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엑사이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즉 가부가 되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가부가 돼도 시집갈 수는 주 안에서 할 것이다. 이거는 믿는 자와 그 시집가라는 얘기죠. 주 안에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가부를 그냥 지내는 게 낫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 자기의 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코스를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무슨 뜻인가? 이게 불신자 남편이 있으면 아내의 그 기독교 아내에서 그 행위, 즉 남편을 줄을 다루듯이 섬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남편이 감격받아서 자기 아내가 믿는 것이 뭐냐, 주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결혼한 자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대원칙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19절에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면 무슨 뜻인가? 할례받는 것, 할례 요구자건 유대인들이고 할례받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지켜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육신으로 함으로써 의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부른 대로 그대로 그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이방인도 이방인지 아닌 대로. 그다음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낸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왜 시집 보내지 않은 것이 더 잘하는 것? 시집 보내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고 그 세상일을 염려할 그런 포신의 억집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자기가 그 엑서사이즈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다 이거죠. 결국은 이 여자, 이 자매의 그 주어진 그 기회를 100% 엑서사이즈 안 했냐 거기에서 딸려져 있는 것입니다. 시집 안 간 모습 자동적으로 주를 위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100% 엑서사이즈 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405장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